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내게 이르리니 그때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42절에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가 간증 겸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정확하게 저의 전과 후를 이렇게 나누어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우리가 아직 주를 몰랐을 때 교만히 행했었다. 또 하나는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제 마음속에 살고 계시는 주의 복된 이름 예수. 저는 이제 대전의 연구단지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상업학교를 나와서 금융기관을 다니다가 다른 사람의 돈을 하도 만지니까 돈 만지는 게 싫은 거야. 매일 발로 차는 거야. 내 돈도 아닌데, 그죠? 하루 종일 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단지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들 대리 시험을 볼 때에 신입사원으로 다시 입사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미합작으로 세워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카츄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들에게 좀 좋게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게 뭐냐면 합리적인 것. 그때 한국의 문화나 기업의 문화는 상당히 가부장적이고 또 이렇게 윗사람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지도 않고 했다고 영수증 갖고 오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카드가 생기게 되면서. 근데 과거에는 전부 가짜 영수증 갖다가 윗분들 자기 다 용돈 챙기고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한미합작이라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과 같이 하면 최소한 그런 문화는 은행처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사 시험을 봤어요. 그때가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5년이 넘었으니까 아마 전공 과목을 시험을 치었으면 저는 지원도 못했을 건데 영어 하나만 치르니까 제가 이제 카슈샤에 있었다라는 이유로 합격을 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결혼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무엇 피하다 무엇 만난다고 이게 그런 문화가 싫어서 이쪽으로 왔는데 그 한미합작이 깨지는 거예요. 깨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기업체의 자회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기업에 나이 많고 좀 이렇게 잘 안 나가던 사람들이 다 간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신입사원인 제가 보니까 제가 교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만도 못해. 과장 부장이라는 사람들의 판단이 거기다가 뭘 또 챙겨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싫어했으니까 이제 도망왔는데 정말 잘못 도망온 거야. 이게 한미합작이 깨지면서 그때 제 인생에 고난이 시작이 된 거예요. 또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걸 그냥 못 넘어가.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다가, 안 받아들이면, 정의의 사자처럼 막 대드는 거예요.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중간 간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옆에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야, 상사 안에 막 생일날도 쫓아다니더라고. 근데 난 대들고 앉았었으니, 거기서 살아남은 것만도 나는 지금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생활 가운데 일은 부딪히죠. 또 이제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노동조합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때 제가 이제 농무 담당, 이제 과장을 하게 됐는데, 임금을 100%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간부의 책상을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억눌렸던 게 터져 나오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노조를 관리하는 이제, 담당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공기업이니까, 사기업 같으면 임자가 있으니까 결정을 하는데, 공기업이니까 임자가 없잖아요. 이게 전부 책임을 밑에다 미루고 아무런 결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차 타고 가다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차도 막 20m 절벽에 떨어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러면서 몸이 망가지고 또 일이 안 풀리니까 이 심적인 스트레스가 오니까, 겨울철 같은 때는요 이렇게 회사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난방이 되죠 당연히, 난방이 되는데도 앉아있으면 이 발끝부터 허리까지 쭉 얼어 올라오는 거예요. 점심때쯤 되면 냉기를 허리에서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60대에 그런다면 이해가 가잖아. 30대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때부터 죽음이 이제 생각이 됐어요. 이제 어디 도망도 못 가,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디 딴 데 시험차 갈 수도 없고, 아이들은 이제 막 한 살, 두 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삶에 어떤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 심신이 피폐해지면요, 이게 연동작용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얼마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제가 별로 상대도 안 왔던 사람들이 중앙부처의 과장이 돼가지고, 제가 가면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니까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피폐함도 찾아와서, 나중에는 제가 제 스스로 동사무소에 가서 저의 주민등록 그 등본을 떼릴 수 없을 만큼, 옆 부서에서 협조 공문이 오면 그게 무슨 뜻인지 독해가 안 돼.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늘 한편에는 사표를 넣고 다니고, 한편에는 오늘도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왔지만, 우리를 단장하는 중앙부처가 그때 이제 동자부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산업자원부가 됐지만, 또 한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회사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 지금은 왜 사람이 타면 기차가 자동으로 이렇게 착 닫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 손으로 열고 그냥 매달려 다니고 막 폼 잡고 그러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라 내가 딱 매달려 가면서 이 손을 놓으면 이게 끝날 텐데, 이 고통이 끝날 텐데, 이런 일 마음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자매는 이제 남편이 바보가 돼버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상황이 그러니까 나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제 자매가 저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다. 뭐냐? 교회를 같이 나가는 거다. 저는 저희 고등학교 때 사는 집 바로 담장 넘어가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상하게 집회가 끝나고 나면 많이 울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때 불신자인 저의 눈에는 그게 그렇게 꼴보기가 싫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저는 이제 방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뭐라고 설교하시면 저는 제 방 창문을 일부러 열어놓고, 거기도 여름이니까 창문 열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왜 웅변회로 다니고 막 그러던, 이제 그걸 하니까 목사님 미칠까, 아마 저는 그분들이 기도해서 제가 구원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니 정말 주먹을 믿어라. 제일 형편없는 것들이 난 예배당에 가서 맨날 아이고 땜 놓고 그러지, 진짜 나는 가장 교회와는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구실도 못하면서 아내가 어느 날 교회 가자는데 그것까지 안 된다고 말하기는 참,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거는 들어주는 게 인간의 도리겠다. 그래서 이제 참 이제 장로교를 이제 따라 나갔어요. 근데 기이하게도 말씀이 시작되면 스르르 잠이 오고 축도할 때쯤이면 눈이 탁 떠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보다 이렇게 좀 옳은 말씀 들으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 마음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옳을까? 이 몸을 가지고 계룡산 등산을 하는 게 옳을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장로교 가면 막 구원 받아야 된다고 막 책 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셨습니까? 예, 열심히 다니십시오. 예, 그러다 보면 은혜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다니다가 시험이 들어서 이제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또 우리 자매도 강권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교회가 이제 개척 40주년이 되면서 지교회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몇 킬로 떨어진 데다가 이제 개척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자매가 딱 이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아 여기는 많은 사람 한 600명 정도 모였는데 이러니까 지금 목사님하고 교제를 못해서 신앙이 안 자란 거니까 개척교회를 따라가면 사람이 없을 거고 머리를 기가 막히게 굴린 거죠. 가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친분 있게 지내다 보면 신앙이 좀 좋아질 거다. 그러면서 이제 덜러덩 갔는데 웬걸 6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간 게 우리 가족밖에 안 간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의무방어전을 하는 거야. 주의 첫날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우리만 이렇게 이어서 안 하고 이제 저녁 예배 수요 모임에 안 갈 수가 없어. 왜? 우리 가족이 없으면 그 목사님은 누구 보고 설교를 해? 그렇죠? 저는 이제 의무방어전. 저는 또 그런 의리가 있거든. 그럼 다 앉아가지고 듣는 거야. 그렇게 한 1년 지나니까 그 목사님 입장에서도 제가 이쁘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왔는데 따라왔죠. 그죠? 그래도 연구단지에 다니는 그래도 지성님이죠. 그죠? 11조 하죠. 그러니까 홍 집사님을 장로시킬 때까지 누구도 장로를 안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도 하시고. 근데 이제 장로교 통합 쪽이었는데 장로교는 이렇게 세워놓으면 영혼들이 알아서 찾아오더라고. 그렇죠? 한 6개월 되니까 한 60여 명 이렇게 차요. 거기가 이제 새로 개발된 이제 그 연구단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가 생기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제 1번 선생이 되는 거지 이제. 목사님 눈에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이제 거기는 학년마다 초등학교 학년마다 다 선생을 배치하더라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을 맡아서 가까이 흩어져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 둘을 가리키면서 이제 공과책이 있으니까 거기는 가리키다가 야 니들 예수님을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 들어왔느냐면 너 믿냐? 너는 믿냐? 애들한테 이야기한 너는 믿냐라는 생각이 딱 들어왔는데 그때 아니다라는 느낌이 딱 든 거예요. 그게 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주의 첫날 예배 들어갈 때는 목욕 재개를 합니다. 이제 아침에 목욕탕에 가서 왜 그 전날 술 먹은 냄새 담배 냄새를 없애야 되니까 거기 딱 갔다가 오전 예배 끝나고 돌아올 때는 탁 차문 내리고 담배한테 쫙 빨아내는 그 기분, 그죠? 참았다가 몇 시간을 참았다가 야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라는데 나는 지금 이게 아니다. 술, 담배, 노름 저는 못 해본 게 없어. 직장을 다니고 근데 그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의무방어전을 해도. 그래서 아 내가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또 이제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 막 갈등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직장에 있던 제 부하 여직원이 어느 날 요만한 전도 제안을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 제3 거듭남의 비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죄 제사함은 알겠는데 거듭남은 뭐냐? 이제 장로교 3년 차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야, 그 말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근데 이제 어쨌거나 제 마음에 내가 지금 이게 믿음이 아니다. 그리고 죽을래도 성경에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또 말은 들었으니까 죽지도 못해, 이제 이게. 이게 뭔가 있으면 어떡하냐,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그게 딱 보이니까, 야, 거듭남이라는 게 있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또 있네? 그래, 여기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직장에 연차 휴가를 내고 가장 바쁠 때에 다 필요 없다. 지금 내 이 문제 해결받아야 된다고 연차를 내고 이제 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를 하는데 첫날부터 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들고 나오래더라고요. 그런데 집사가 손들고 나가는 거예요. 뭐 창피한 것도 없어. 이게 뭔가 내가 문제가 생겼다는 마음이 드니까 나간 거예요. 그렇게 아침저녁 금요일 저녁까지 8번을 들었는데 10번을 들었는데 의문만 일어나지 아무것도 제 마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그때는 반공일이어서 토요일날도 근무를 했으니까 퇴근해서 저희 집사님하고 이렇게 거실에 누워서 나는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왜냐면 장로교 다녔으니까 그 얘기는 주워들은 게 있었잖아요. 난 택한 백성이 아닌가 보다. 그러니 오늘부로 나는 이제 교회를 끝이다. 더 이상 나한테, 왜냐면 내가 연차 휴가까지 내가 내고 돈도 내가 포기하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10번이나 손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날 택해주지 않으니까 난 이제 끝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5시쯤에 이제 전화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그때 그 전도 집회 하던 자리에서 저를 교제해 주던 어떤 사역자였어요. 그분이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교회 안에서 집회가 있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난 인사차. 그래도 나한테 10시간이나 이게 설교를 해준 분인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인사를 하고 내가 교회를 떠나도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거길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서 복음을 듣는 장면을 설교하고 있는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머리로는. 저는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갈망도 없어. 이제 왜? 내가 10번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해 주셨으니까 난 나는 아니니까 이제 그냥 인사하러 온 거니까 그냥 듣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 불쌍히 여기셔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딱 하나 넣어주시냐면, 그랬군요. 당신이 나 같은 인간 때문에 이 땅에 육체로 오셔야 됐군요. 이게 누가 가르쳐준 생각이 아니에요. 또 설교자가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앉아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구경꾼으로 앉아있는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서 이제 나와서 자매하고 딱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올 때 보던 십자가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라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집사람한테는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가야 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교사니까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공과책을 딱 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게 된 성경 말씀이 뭐였느냐면 이 욥의 그 고백, 욥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는 고백 있잖아요. 주신 이도 주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시니 내가 주를 영원히 찬송하리다. 그게 이제 공과책의 주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딱 읽는데 제 마음에 올라오는 감격 있잖아요. 그 무슨 대단한, 지금 보면 그렇게 대단한 말씀도 아니야. 차라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날 그것으면 아마 제가 이렇게 졸도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제 마음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그때만 제가 증상이 이상하다는 생각만 한 거야. 증상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교회를 다시 갈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제 목욕탕을 또 가야 되잖아요. 어제도 갔다 와서 담배를 폈으니까 이제 목욕 제기를 해야 되니까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 딱 들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게 교밖에 다니면서 찬송을 계속 따라 불렀으니까 그게 제 마음에서 중심에서 터져나오는데 옆에 누가 쳐다보는 것도 창피한 것도 없는 거야. 그 피로 속죄야 뭐든데 이러면서 괜히 저 혼자 하니까 딴 사람 보면 이제 미친 사람이 된 거야. 그때 이제 제 마음 안에 저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에 보면 내 눈에 가려졌도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죠? 이제껏 주님을 대적했고 심지어 그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거든. 왜?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분이 이 땅에, 그죠? 빛으로 오셔서 우리 눈 멀었던 소경된 우리를 눈을 띄워주시고 귀머거리였던 우리의 귀를 열으셔서 듣게 하시고 벙어리였던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지금 생각하면 그래, 복된 예수. 그렇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형제자매들 보면서 옛날에 나는 이럴 수가 없는 자인데 내가 무슨 은혜를 입었길래 내가 이렇게 찬송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가. 참 복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도 눈이 가려져서,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여전히 선한 행위에 붙잡혀서 은혜로 얻는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잖아요. 복음을 전해 부르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이 뭔데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저도 이제 거리설교를 매주 하다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 마음이.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날 이렇게 거리설교할 때 그때가 가장 저는 즐거워. 왜? 연결된 사람 있으면 예수님 선포하면 되고, 없으면 찬양하면 되고, 또 다른 형제 거리설교가 끝나면 제가 또 선포하면 되고, 그 시간이 저는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사실은 더 즐거워요. 즐거운데,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또 문제가 터졌어. 제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제 교회에서 봐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갑자기 막 이러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한 분은 부르셔서, 홍 집사님 뭔 일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아할 줄 알았더니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시면서, 아니 세례받은 지가 언젠데 지금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까? 그런 거야. 이게 세례를 가자마자 받았으니까,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참 제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전서 2장 2절 피십시오. 그걸 폈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목사님이 권위자니까 다 폈어요. 다 피니까,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교만하게 쉽게 말합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성경에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교제를 해줬던 사역자한테 이제 한번 찾아가서 이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 문자에 매이지 마십시오. 구원 받았으면 되지 왜 자꾸 그런 문자에 매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잖아. 아니 성경에 있는데 문자에 매이지 말라니. 그러니까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교회에도 신뢰가 안 가고 또 장로교회에도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려고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전화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는데 제 마음을 흔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로교도 안 나가고 그쪽도 안 나가고 이제 예수, 여러분 안희숙 자매님이라고 알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쓰신 그분이 이제 연구단지에 그 유학파 출신들을 대상으로 이제 침례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거기 가서 몸은 있으면서 저는 이제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니 근데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문제만 생각하면 뒷골이 막 땡겨오는 거야. 이게 뭐지?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냐면 이 강릉에 계셨,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구원파 인도자의 수장과 함께 선교학교를 나온, 그러면서 킹게임 성경을 이미 붙든 사람, 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원파의 교리적 오류를 교제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궁금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뱅그시 웃으시면서 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나를 내미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또? 이렇게 뭐. 한글 킹겜 성경 때 말씀 보존학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쨌거나 아 이런 게 있어요? 읽어보세요. 읽어봤더니 너희는 갓난 아이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에 이르다는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띵 한 거, 이거, 이게 뭐야, 그러면? 근데 제가 그때 마침 그 말씀도 이제 늘 의문이 되었지만 억지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던 단어가 하나 있었어. 그게 그 이른바 구원파의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복음 전할 때 쓰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하고 숨을 거두시고 돌아가시니라. 그 다 이뤘다 할 때 볼 때 그 앞에 보면 신포조주를 드시니, 개혁성경에 보면 신포도주를 드시니. 제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이상하다, 주님이 하루 전날 지금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와 다시 먹을 때까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이걸 드시지? 아, 아마 피를 쏟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목이 마르니까 드실 거야 이렇게 이제 합리화해 놨었는데,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한 다음에 야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펴본 거야. 요한복음 19장 30절 딱 펴보니까 신포도주가 아니라 식초야.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에 나온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딱 꿰지잖아요. 저들이 내게 쓸개즙을 먹이우고 내게 식초를 먹이었나이다. 아,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이 신약에서 성취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야 그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저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저를 받아들이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그 문제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소개하면 잘 받아들이던가요? 그래요? 아니 성경이 변개됐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가요? 아니에요. 원본만 정확한 거지 나머지는 틀릴 수도 있지 그러면서 안 받아들일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대든가요? 왜? 그 마음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졌다. 가리워졌다. 복음으로 인하여 눈을 떴어도 우리 마음 안에 내 생각이 있게 되면 이 성경 이슈의 문제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보존하게 사나의 교회 생활을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 성경이 다 보급되고 모든 사람이 그 교회로 찾아올 줄 알았어. 그런데 이야기하면 다 시큰둥한 거야. 감사하게도 그때 그 성경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성경적 교리를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의문이 있던 것들, 그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 그거 가지고 들이대면 야,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또 왜 있냐? 이거 설명은 안 되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세대적 진리를 배우게 되면서 성경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되고. 제가 지금 눈이 가려진 부분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제를 가지고 들으셔야 이제 제 간증이지만 이제 이해가 돼요. 제가 이제 어제 그제 1박 2일 동안 이게 집회 아닌 집회를 했어요. 광주, 춘천, 부산에 있는 기쁜 소식 선교회 출신 사람들이 대전이 모이기 편하다고 저를 안다는 이유로 그냥 몰려 들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하면 저는 그래도 킹제임스 성경을 소개하고 싶고 교리도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켜서 보여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 물론 지금은 교회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 다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쓰신다. 아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지 뭔 소리입니까 이러면서 못 받는 거야. 한두 시간 넘게 보여줘도 야, 그래서 눈이 가려지면 이렇게 안 보이는구나. 우리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너무 쉬웠는데 야 그렇구나. 복음으로는 그들이 우리와 원수 되었지만 그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한 그 약속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사랑받는 자들이다.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을 공부하면서 교리보다 무엇을 더 감격적으로 받아들였냐면, 자,
그들의 조상과 한 약속 때문에도 안 버리는데 유대인을 마지막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아들과의 약속을 통해 구원하신 우리를 과연 버리시겠는가? 저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전 감격했어. 그때 세주리 공부하면서. 그런데 참 그게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더라고요. 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옳다는 생각이 있으면 안 보이는구나.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김계임부장 안에도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교리적 지식들을 알게 되면서 사람들이 머리가 커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판단의 영에 붙잡히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저도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식은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의 어떠함을 판단할 수 있는데 정작 제 마음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느꼈죠. 잘못됐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님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성경만을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가장 충격적으로 보았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야, 교회가 진짜 겁나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 거야. 근데 왜 오늘날 교회들 안에 이런 충만이 안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저의 숙제였어요. 오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당신의 충만한 은사를 다 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특수학교 출신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까 얘기 들어보는 형제님들 보니까 한국에는 특수학교가 좀 몇 개 있어. 이렇게 뭐 지방교회 구원파 이런 데가 있는데 다 우리만 옳다는 거야. 다 우리만 최고의 교회라는 거야. 그게 남을 인정 안 해.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교파 안에 있는 형제든 구원파 안에 있는 형제든 형제교회 안에 있는 형제든 독립침례교회 안에 있는 형제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한 자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교단으로 교파로 나뉘어져가지고 연합을 안 해. 아,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 가운데 못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주님이 요한복음 7장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됨을 하나님 갈망하셨는데 지금 각자 옳다는 기준을 따라 너무나 지금 찢겨져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잘 아시지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바울을 따르는 건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개바도 마찬가지죠. 그죠? 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도들인데. 그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 당을 짓는 문제를 바울은 아주 통렬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셨느냐 이러면서. 일반 신자들이 자기의 선호에 따라 좋아하는 사역자를 따르는 것도 이렇게 책망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의 사역자들이 몸을 나누고 있다.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만 최고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다른 교회하고 교제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교회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어요. 그때 제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를 모르는구나.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뭔지. 그리고 우리 왜 에베소에 보면 일곱 하나가 나오잖아요. 일곱 하나. 껌먹껌먹 하시는 게 지금 안다는 얘기인지 모른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한 하나님, 한 분 주, 한 소망, 한 성령, 한 침례, 한 믿음 쭉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다 앞에 있는 형용사는 완이야, 완. 다 하나, 하나, 하나. 그죠? 그래서 교회를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우리가 한 몸 안에 있는 것인데, 자기의 좀 좋아 보이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 지금 다 갈라져 있구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열게 됐어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들으니까 극동방송 설교도 다 들리고 대침 설교도 다 들리고 형제님, 형제들 설교도 다 들리는 거야. 왜? 그들 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비록 교리적으로 우리하고 좀 불일치한 날지라도 그들 안에 진리가 있거든. 그런데 눈이 가려지면 어떻게 돼? 우리 교회, 우리 교단. 암세포가 딴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고르게 자라야 되는데 영양이 공급돼야 되는데 저만 먹고 커지겠다고 하는 게 암세포거든. 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파당을 짓고 있다. 당을 짓고 있는 것이다. 눈이 가려졌습니다. 오늘날 교회들 안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옆에 교회가 부흥해야 하면 어떻게 했어요? 옆 동네 교회가 같이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영혼 뺏길 겸에 택도 없어. 그죠? 완전히 단절이 돼서 세상 개모임도 동마다 있으면 가끔 어울려. 그런데 교회들은 안 어울려. 그래도 복된 소망 침례교회, 갈보리 침례교회, 또 마라나타 침례교회는 자주 교제하는 거 보면 그래서 복되다. 사역자들이 인식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왜냐면 비교당하려고 하지 않거든. 그렇죠? 왜? 그래서 제가 그때 어느 말씀을 가장 좋아하게 됐느냐면 침례인 요한의 고백. 나는 새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흥해질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죠? 제가 이제 살아온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감사하게도 주님이 그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눈을 뜨게 해주셔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특히 저희 모임에는 특수학교 출신이 많아. 이 교파의 출신들은요, 참 순진해요. 잘 이렇게 순복할 줄 알고, 왜 목사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걸 배웠는데, 특수학교 출신들은 성경 지식이 많잖아. 특히 독립침례교 출신들은 사역자하고 맞짱 뜰 만큼 성경 지식이 다 있어. 그죠? 한 가닥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야, 이 형제들이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왜 이 순복이 이렇게 안 될까?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된 게, 십자가의 문제였어요. 결국 교회의 내용과 본질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거스르는 게 뭐냐?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그죠? 우리 육신이에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항상 타락의 결과는 그죠? 자기 중심성이야. 제가 아까 이제 조용재님하고 그런 교제했지만 사역하는 형제가 다 자기를 쳐다보기를 원해. 그러다가 저 자매한테 눈길을 주었는데 저 자매한테 안 주면 시험 들어 또. 그게 사역자들의 어려움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게 자기 중심성이거든. 여러분 이제 교회 소풍 가서 단체 사진을 딱 찍었어. 근데 여러분이 눈 질끈 감고 있는 거 나오면 그거 빼달라고 해? 안 해. 그래도 이쁘게 나와야 빼달라고 그러지. 왜? 항상 나 중심으로. 세상에서도 나 중심이고 교회에서도 나 중심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관심하게 되는 것이 뭐 여러분들도 이미 자주 그런 교제를 받겠지만 십자가의 문제예요. 우리 옛사람이 이 징글징글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절대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내 육신이 그걸 딱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 못 나타나죠. 못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좀 기이한 장면이 나와요. 이거 한 시간 더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그죠? 짧게 제가 결론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지금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사람들은 막 지금 애투를 집어던지고 환영의 인파가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종려나무도 막 흔들고. 그런데 여러분 41절 보세요.
41절 보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우시며.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어요. 핍박을 받으셨어요. 이제 환영받는 위치야.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막 이러면서 환영하니까 흐뭇한 모습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흐뭇한 모습으로 들어가셔도 되잖아. 그런데 예루살렘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도시를 보시고 슬피 우세요. 목 놓아 우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예루살렘이지만,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성전이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 예루살렘이 임할 심판이 보인 겁니다. 장차 있게들 이들의 배교와 이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죄로 이들이 당할 심판이 보인 겁니다. 그래서 목 놓아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나의 시각이나 나의 관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오전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나눴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교회가 최고고, 내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됐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 라오디케아 그 교회의 눈으로는 자기들이 어때?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이쪽에서 하나님이 평가는 헐벗고 굶주렸더라. 눈도 멀었고. 다른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여전히 지금 유월절 됐으니까 지금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많은 일들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님의 눈에는 이들이 당하게 될 그 혹독한 파멸이 보이는 거예요. 돌 위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여자들은 타이타스 장군에 의한 군대에서 겁탈을 당하고, 사람들은 처참하게 도륙을 당하는 그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환영을 하는 그 인파 앞에서 우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되느냐. 먼저 눈을 뜬 사람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주님이 오늘도 내 눈이 가려졌다 했는데, 가려졌다. 지금 일상적으로 해오던 교회의 전통과 습관 때문에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교회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지금 복음적인 교회들은 장사가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사업이 들어왔어요. 주님은 예를 들어 성전 청결 그 활동을 하실 때, 아니 뭐 멀리서 오는 사람들 그 짐승 사는 거 또 환전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 그걸 뒤집어 엎으셔. 과격하시게. 그죠? 그런데 사업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 그런 걸 보고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그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도다. 그게 주님의 시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그분들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 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아, 복음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데 장사를 해서라도 돈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죄인데 죄인지 모르고 지내는 거. 하나님 이걸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고 지내는 거. 우리 근간에 저희들이 이제 요한일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뭘 제시하느냐면, 처음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을 딱 제시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와 교제함으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곤란한 질문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으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면 내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뭔가 내가 주님과의 사귐에 문제가 있는 건 없는가. 요한일서의 전체 개요를 보면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죄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자백에 관한 문제가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면 죄인데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주 무서운 죄인데 본인은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거 굉장히 큰 죄입니다. 옛날에 갈보리 교회 구정민 형제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교회 형제한테 뭐 하나를 시켰대, 이렇게. 아마 커튼이었는지. 근데 그냥 형편없이 정말 그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말한 게 아니라 당신 혼자 그 형제를 판단한 거야. 근데 그 마음에 씩 하면 어둠이 오더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형제를 정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제를 찾아갔다는 거죠. 그 형제는 모르지, 안 들었으니까. 근데 사역자가 와가지고 판단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뜬금없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마음에 어둠이 걷혀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형제님들일수록 작은 것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자백을 통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죄의 문제 처리하는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좀 뒤에 넘어가면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양다리 걸치기. 신앙도 좀 하고 세상도 좀 즐기고, 그죠? 근데 뭔가 하나를 놔야 합니다. 신앙을 놓고 세상으로 가든지, 그러면 참 안 되지. 세상을 딱 놓고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정말 한량 없는 복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다가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탁 찬양하고 주 예수 이름 부르면 다시 우리 마음 안에 환희와 감격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과 사귐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걸 쉽게 보지 마십시오. 아까 우리 가난한 자에게 빌려드리는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우리 교회에서 만난 형제자매들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육신의 형제자매보다 훨씬 고귀한 형제자매요, 나중에 새 예루살렘 가서 같이 살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판단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다 공사 중인 사람이다. 여러분 가끔가다 이렇게 공사 중인데 가보면 공사 중 써붙여놨잖아. 영어로 under construction 이렇게 써붙여놨잖아. 그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거야? 이거 공사 끝날 때까지는 좀 불편할 테니 불편을 참아주십시오, 그 얘기 아니야. 근데 여기에 방금선 형님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까지 공사 중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 오시는 날 그 공사 끝난 데까지, 그때까지 참아야 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러한 실제가 우리의 눈이 열려서, 야, 저 자매, 저 형제 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물론 때로 책망도 필요하고 권면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그래야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고, 아, 막 저 자매 싫어. 아, 막 얼굴 보기 싫어. 애면하고 이러면 지금 미워하는데, 그죠? 하나님이 받으신 지체를 미워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명으로 거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게 거한다는 문제가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현재적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열린 마음으로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의와 화평과 기쁨의 왕국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합당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기쁘시잖아. 그러면 그분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전달되어 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쁨이야. 노래방에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는 기쁨은 금방 있다 마는 기쁨이야. 그거는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게 되면 그 기쁨은 고상한 기쁨이잖아. 주의 이름 한 번만 불러도 마음이 촉촉히 젖어지고, 그렇죠? 말씀 한 구절 암송한 걸 외우면서, 그렇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눈이 더 열려서, 우리의 영안이 더 열려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게 하는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성령의 길, 헌신의 길이 이루어져서 이 땅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오늘 교제하는 이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아멘.
제가 왜 그 홍준표 형제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그게 깨달아지셨으면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으신 겁니다. 저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 보면 참 좋습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분명하게, 선명한 태도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참 좋습니다. 우리 홍준표 형제님을 뵐 때마다 그런 게 느껴지고, 또 본인이 만난 그 주님, 본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또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입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참 그게 저도 참 부럽고, 참 그게 참 너무 좋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홍준표 형제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좀 교제하고 초청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제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홍 형제님이나 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급하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668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의 마음을 다 잡으면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찬송하십시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온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온 밤 지나서 동등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저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서 동든다 바람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저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셔서 저희를 이렇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진실로 참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 어느 부흥회를 쫓아다녀서가 아니라 어느 기도원에 일주일 열흘을 들어갔다 와서가 아니라 주님, 우리가 바로 이 시간에 또 매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에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홍준표 형제님과의 또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이 교제가 언제까지나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복된 소망 침례교회나 또 대전에서 모이는 대전교회나 늘 변질되지 않으면서 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헌신된 그런 교회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신부로서 점이나 주름 같은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지체들 중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참 몸이 많이 아파서 또 사업상의 문제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주님 참 잠이 오질 않고 참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하고 주님 우리 지체들이 그러한 문제를 통과할 때 단순히 그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십자가를 배워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얼마나 참 긍휼이 많은 분인지를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